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강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고 또 쓰러진 나무가 지붕을 덮치고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전기가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전 피해로 공동체의 어려움 동안 성도님들 상황을 파악하느라 순장님들과 통화를 하던 중에 한 순장님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천사 미하일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벌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벌거벗겨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게 되지요. 그때 그 모습을 가난한 구두쟁이 세먼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천사 미하엘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은 천사 미하엘이 6년 정도 세상살이를 하면서 깨닫게 되지요. 저는 이 질문들 중에서 이 두 번째 질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화기만 있으면 손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 이 톨스토이가 전하고 싶었던 이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의 깨달음을 위해서 톨스토이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구두장이 세먼의 가게에 키가 아주 크고 재력이 있는 이 고품격 신사를 등장시킵니다.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이 고가의 가죽을 가져와서 1년을 신어도 끄떡없고 절대 닳거나 찢어지지 않는 그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신사는 치수를 재면서도 얼마나 당당한지요. 이 구두방을 나갈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아서 이마를 세게 부딪힙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아마도 이 신사의 운명을 미리 말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그날 밤 구두방에 이 신사의 죽음의 소리가 전해져 왔습니다. 천사였던 미하일은 이미 신사를 만났을 때 그 신사 뒤에 죽음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부추 대신에 장례식에 신을 슬리퍼를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이 다음마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들이지요. 오늘 당장의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면서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부추를 주문한 신사처럼 정말 내게 부추가 필요한지 장례에 신을 이 슬리퍼가 필요한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톨스토이는 알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항상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금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말씀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뭐 해?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진짜 너의 자리가 맞느냐 하는 확인의 물음이에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제대로 못 찾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이 스타 선지자 같은 엘리야, 이 엘리야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본문이 엘리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자 마치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마치 자기의 훗날을 다 들여다본 것처럼 끝났다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지요. 처음에는 사람의 위협을 피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것은 어느덧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물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 소명의 자리를 내가 과연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로 이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언제까지 과거 눈에 보이는 찬란했던 영광만 붙잡고 살겠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명장면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18장에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이 바알과 아사랴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배틀을 합니다. 누가 과연 참된 신인가? 우리가 불보듯 뻔하던 그런 결과이지만 엘리야는 1대 850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불을 내리셔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런 영광과 승리를 경험한 그런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야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10절을 표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하다, 유별하다라는 말이 자기 가슴에 불이 붙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열심히 유별하다는 그 말이 질투하고 질투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과거에서 이제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공치사 아닌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제 안전은 왜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악인들이 예언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곧 쳐도 죽을지도 몰라요.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자인데 하나님께 대답하는 뉘앙스가 마치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전 과거에는 혼자서도 1대 850으로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더니 왜 이제는 자신을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두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내가 왕년에라는 말을 주로 썼었는데, 요즘은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들을 말할 때,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그런 말을 유행어처럼 쓰는 것 같아요. 이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의 불의 응답이 선지자로서 느꼈던 이나 때는 말이야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친히 경험했다고 해서 갈멜산의 승리는 엘리야의 영광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능력 있게 사역했던 그 갈멜산에서도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숨어 있는 이 호렙산의 어느 굴 속에서도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인간 예언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교만하고 타락한 이방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저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보이는 이전의 승리를 계속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멜산의 승리는 참신과 잡신, 아니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가치도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의 헛된 것을 확실히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굴 속에서 과거 갈멜산에 찬란했던 영광 뒤에 마주한 이 도망자로서의 패배감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마저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과거의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승리한 그 영광의 승리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처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실패한 신처럼 여기면서 이전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믿음의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우리 자신의 왕년, 우리 일터에서 아주 활발하게 있었던 라떼는 말이야, 이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부흥의 시간들 추악해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영광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내 자신의 왕년을 현재랑 비교하면서 한숨 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1대 850의 이 떠들썩한 승리를 하나님 나 매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왜 과거와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냐고 탄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과거 갈멜산에서도, 현재 호렙산 굴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뉴저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자리를 점검해 봐라. 두 번째로 이 질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수 있겠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 현재 답답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외로움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엘리야의 복잡한 내면을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 그 앞절 부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한마디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왜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몰살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신을 숭배했던 아하방과 이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 왕비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절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상하죠? 아까는 엘리야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여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피해서 도망다니고, 안 죽일 것 같으신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또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서 도망다니는 것 같았는데, 점차로 이상하게 엘리야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생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그런 엘리야를 그 순간 마치 아기 다루듯 천사를 보내어 달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먹을래요? 죽을래요? 죽여주세요 하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먹지 말라는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여달라더니 실컷 먹고 말씀을 보면 또다시 엘리야는 누워버려요. 그때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까 엘리야가 또 먹어요. 이때 엘리야의 육신의 힘은 다시 소생케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은 그저 밥 먹고 기운 차린 이 생존을 위한 정도의 힘이었지 그의 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 힘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를 질문하셨을 때 엘리야는 호렙산에 갔지만 불 속에 있었어요. 밥 먹고 힘을 내어 호렙산에 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서 함께 읽었던 10절과 같이 엘리야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많이 냈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고 내 신변이 이렇게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를 쫓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결과가 더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이에요. 현재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원망,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무언가 시키려고 그를 부리셨는데 완전히 철벽을 치면서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철벽을 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엘리야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첫 번째 질문을 하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음식의 힘이라도 의지해서 육신의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셔요. 이 현상은 짜자잔 하면서 보통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늘 웅장하게 떠들썩하게 큰 소리만 내면서 나타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지요. 이번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막 떠들썩하다가 조용해지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이 굴 안에서 이제 굴 어귀로 그렇게 나옵니다. 웬만하면 좀 나오지 굴 어귀도 완전히 굴 밖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도 굴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이든 굴 어귀이든 네가 안에 있든 조금 나왔든 그곳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두려워 도망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만 같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숨어 다니는 그런 선지자가 된 것이지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는 이 외로움의 감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인식조차도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이전에 갈멜산에서 사람 엘리야 혼자 있어서 승리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이 험한 세상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마저도 피하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외롭다 투정하고 힘들다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몇 달 가정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 계셨던 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이 우리의 외로움을, 가족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전적으로 위로해 주었나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비교적 이 장례식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 4년 전쯤에 어떤 장례식을 가도 저는 많이 우는 편이고 장례가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별세하신 성도님들의 물음의 그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제가 남아있는 어린 자녀들을 보고 함께 울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토끼 같은 7살짜리 딸아이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역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아이에게 물었어요. 이래야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면 어떨 것 같아? 저는 이 질문을 하고 곧 후회했습니다. 괜히 어린 것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 슬픈 얘기해서 아이가 울면서 엄마 가지마, 엄마 이렇게 먼저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놔두고 가지마, 이럴까봐 괜히 그렇게 물었나 걱정했어요. 그때 제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럼 Can I have your cell phone? 그럼 내가 엄마 셀폰 가져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엄마 no worry, 내가 잘 쓸게, thank you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항상 어린 자녀들을 목사로서 늘 엄마 노릇을 못하는 마음의 불안함과 죄책감, 이런 상황은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할까요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외로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오기 전에 조금 사역을 잠시 내려놓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질문, 제 목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사역을 쉬고 있을 때 저를 보면서 You deserve it, 그래 너는 이제 쉬어도 돼 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일 안 해도 된다는 정당성,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나를 많이 동의해주고 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소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방면에 엄청난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전반부에 보면 소명 회피에 대한 핑계와 이유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도 다시 돌아가고 돌이켜도 또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고민이 되는 분들에게 저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포로소년 다니엘,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일상을 잃어버린 소년 다니엘의 굳건한 이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 본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소년 다니엘, 너무나도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그는 결코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였을 텐데 자신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뭔가를 유보하고 정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낯선 이방 나라의 소년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도 될 수 있는 이 어려운 관계 환관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의 느슨해졌던 혹은 잠시 보류했던 영적 자리의 길을 우리가 그 길로 다시 돌이키고 뜻을 정하는 거룩한 결단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뜻을 정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처럼 누군가의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도움을 구하세요. 코런틴 이전에는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그냥 적당히 잠옷 입고 침대에 누워서 이어폰만 끼면 음악 듣듯이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가대를 섬길 때 목젖이 보이도록 찬양했던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덧 듣는 찬양, 보는 찬양, 이게 마음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쉬고 계신 우리 예배자님들 길을 돌이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함께 찬양하게 했던 그 소명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전히 사람이 두렵고 지금의 상황이 불안하고 외롭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여전히 굴 안에 계신 분들 굴 밖으로 어서 나오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굴, 좋은 시대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체념의 굴,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래에 대해서 섣부른 추측을 하는 교만의 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숨어있는 어리석음의 굴 속에서 어서 나오는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굴속에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소명을 주셨어요. 이전에 거창하고 떠들썩한 갈멜산의 소명, 내가 하나님께 직접 멋지게 쓰임받는 소명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소명은 사람을 세우는 소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갈멜산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왕년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굴 밖으로 나와서 한 일은 자기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할 다음 세대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전에 크고 웅장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르심을 결코 보류하거나 우리의 소명이 결코 스탠바이 모드로 멈춰서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세우시고 제자 삼고 훈련시키시는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한 가지는 정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신앙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랑의 헌신이 어느 자리에서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의 마지막 답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도 아시죠?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보았던 그 사랑의 범위는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마지막 답을 사랑이라고 깨달았던 그 순간은 출산한 지 3주 만에 자신의 아이를 잃은 한 여인이 엄마를 여인 쌍둥이 아가들에게 젖을 물려요. 젖을 물리면서 점점 사랑이 깊어져서 진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마지막 대답, 사랑을 알게 되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외로움에 대해서 나만 혼자 남았어요 라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어디선가 엘리야처럼 외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묶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끼리 계획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 굳세게 묶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예배자들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의 공동체는 그 어떤 악의 권세도 그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어제 저녁 5시 46분과 6시 02분경까지 제가 섬기는 공동체의 정전 복구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문자메시지를 며칠 동안 계속 받았어요. 전기가 들어왔다는 곳마다 너무 기뻐서 제가 아끼던 이 카톡에 할렐루야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웬만해서 잘 보내지 않아요. 긍휼사역부에서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이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배달을 했는데요. 그렇게라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되게 가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셨던 집사님들도 동네에 이 제너레이터가 돌아가서 너무너무 시끄러웠어. 그리고 마스크까지 써서 제대로 대화할 수도 없었는데도 서로 도시락을 주고받으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저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집사님의 가정이 교회 공동체의 환대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꽉 찬 예배당에서 말씀 전하면서 모두가 함께했던 이전의 사역 그립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것을 그냥 스탠바이 모드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냥 방문하면서 식사를 전달해드리는 새로운 사역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었어요. 카톡방에 순장님들이 누구네 집에 불 들어왔다고 응답해 주시고 또 정전된 성도님들이 목사님 전기 들어왔어요 메시지 주실 때 너무 기뻤습니다. 꽉 찬 예배당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그립지만 메시지로라도 목사님 어두웠던 제 영혼에 불이 들어왔어요. 캄캄했던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라는 영혼의 정전 복구 메시지 그것도 꼭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함께 하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자리 점검하셨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거룩한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계획하신 자리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나의 문제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확실한 계획을 따라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